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6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재혈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가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에게 주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너무너무 복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월드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월드캠프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아카데미 시간도 있고 오후에 또 다양한 활동도 있고 또 명사 초청 강연도 있고 또 박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단순하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또 그 말씀이 더 또 깊이 있게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에 참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특히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속에는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는 그냥 우리 생각이나 사단이 넣어주고 또 그 속에 사단의 계략이 있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단에게 끌리게 되어지고 불행해지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월드캠프가 되어서 주일학교부터 실버까지 너무너무 복된 그런 캠프가 되었는데 우리가 월드캠프를 할 때는 실제로 그 행사에 참석한 분들만 함께 하면서 캠프가 진행이 됐다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캠프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가 함께하는 캠프가 되었고 또 역시 전 세계 방송사에서 월드캠프를 중계해줬고 또 마지막 날에는 외국인들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에서 그 외국인 노래자랑을 자기 TV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고 싶은데 우리 IYF의 허락을 맡고 싶다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너무너무 재밌었죠. 또 정말 외국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또 방송에 내보내주겠다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 방송사는 우리가 다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콘텐츠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부활절 칸타타뿐만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까지도 이제 영화로 영상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준비하느라고 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그 덕분에 참 감사한 것은 박옥수 목사님 메시지를 방송사에서 끊을 수 없는 게, 그래야만이 콘텐츠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고 보니까 야,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참 감사한데, 우리가 지난번 박옥수 목사님께서 미국에 다녀오셔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도 기자분들이 처음에 와서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이 있었는데, 뭐 질문을 하고 또 듣고 싶은 답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때마다 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우리가 질문한 것하고 목사님의 답변하고 좀 핀트가 안 맞는 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가만히 한 번 두 번 들어보면서 아, 목사님의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정말 우리 인생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해진 부분에 대한 내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되어지고, 야,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눈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야,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다 온전케 돼서 해결됐으라는 믿음을 가지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두번 들으면서 말씀이 이끌려오는 모습으로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든지 또 간증을 듣든지 이제 그런 메시지 속에서도 아, 저분이 복음을 들었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 편에서 저렇게 축사를 해주고 간증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번 월드캠프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부통령들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연결되려고 하니까 여러 나라 부통령들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해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상과의 미팅을 가졌는데, 우리 IYF 행사에 또 많은 부통령들이 관심을 갖는 걸 볼 때 감사했고, 여전히 또 전 세계 많은 언론 방송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월드캠프가 중계된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복된 마음이 들었고, 더더군다나 그로 인하여서 특히 또 많은 청소년들의 변화를 얻었고, 또 저희 교회는 또 더더욱 감사한 것이 우리 대학생들이 전부 다 리더스 컨퍼런스 팀에 투입이 되어서 행사를 치뤘는데, 전 세계 약 2,000명이 넘는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캠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마다 모여서 교사 모임을 갔는데, 교사 모임 때 간증을 들어요. 리더스 컨퍼런스 팀의 간증을 듣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에 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스 컨퍼런스 팀장들이 와서 교사 모임 때 간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은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한 대학생들, 뭘 25, 26, 27, 28 이렇게 되는 대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대학생들 보고 야, 내가 저 나이에 나는 내가 사역을 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월드캠프를 하면은 그냥 반에 한 학생으로 참석해서 교사가 끄는 대로 그냥 반별 모임에 그냥 따라다니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에게도 일을 주어지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리더스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서 참 감사한 것이, 반에 그냥 한 반에 속해서 교사가 시키는 대로 또 그냥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일들을 해내야 하는데 오늘 또 우리 리더스 컨퍼런스 팀의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또 장관을 섭외하는 것도 물론 처음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부분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을 써야 되는데 아마 예전에 월드캠프를 오프라인에서 월드캠프를 참석할 때는 캠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마가 또 회비를 내놨으니까 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방학을 반납하고 일찍부터 리더스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또 홍보를 하면서 학생들이 모여야 이 리더스 컨퍼런스 팀은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모집되면 모집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0명 이상은 되어야만이 리더스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국내 대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온 마음을 쏟아서 준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봐도 참 감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내일 시상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온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제 시상이 남아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내일은 또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 학생들의 마음에 또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군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처럼 그게 지혜롭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대학생들이 누가 교사가 없어도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일들을 해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가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신 이유가 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주변 많은 나라들을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다 점령을 했는데 사사시대에는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했는데 다윗시대에는 다 정복하고 점령해 나가는 그 삶을 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 이 전신갑주를 주신 것은 전쟁케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전신갑주를 주셨고 이제 우리가 점령해 가고 정복해 가면 되구나. 예, 담대히 달려가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늘 충만한 것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 또 아니면 내 마음의 힘을 잃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려면은 에어컨이 있으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려면은 히터가 있으면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는 추위에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더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에어컨이라는 이 장치가 자동차의 그냥 필수 기본 목록이 아니라 선택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있는 자동차가 있고 에어컨이 없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어컨이 없는 자동차들은 여름에 늘 창문을 내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충만할 때 또 우리 마음에 마음을 열고 있고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때를 위해서만 이런 사람들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이 들거나 또 아니면은 실수를 하거나 또 범죄를 하거나 그리고 마음의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옵션을 장착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마음에 힘을 잃었을 때,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 또 아니면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어떤 자책 속에 빠져 있거나, 또 아니면 내가 범죄를 해서 스스로의 어떤 마음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물러나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나, 자,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또한 옵션을 갖는다면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더위가 오면 에어컨을 틀면 되고 추위가 오면 히터를 틀면 되고, 그래서 사시사철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옵션을 여러분 속에 넣어줘서 여러분 언제든지 또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허물에서도 벗어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오늘 본문을 어디를 선택을 할까? 늘 방송팀에서는 저한테 본문 말씀을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때는 본문을 정해놨다가도, 이게 좋을까? 이 본문이 좋을까? 이게 좋을까?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시편 52편으로 정해서 보내줬다가 아침에 다시 또 바꿨습니다. 오늘 읽은 36편으로 바꿨는데, 사실 뭐 어디를 읽어도 괜찮은데, 시편 52편의 본문을 읽어도 괜찮고 오늘 읽은 시편 36편을 뭐 읽어도 괜찮고 또 뭐 시편 136편을 읽어도 괜찮고 괜찮은데, 제가 이제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좀 더 많이 마음에 남으려면은 어떤 본문을 읽으면은 좀 더 마음에 많이 남을까, 그래서 본문을 바꾸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본문을 새로 바꿨습니다. 36편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좀 남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편 36편으로 본문을 바꾼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에 관하여서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또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6편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는 말씀이 그냥 그 장 전체가 다 그냥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편을 읽은 이유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6편 7절 때문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구절이 참 좋아서 여러분 마음에 이 구절이 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변경을 했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보면은 다윗이 이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참 많이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5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2편, 역시 시편 52편도 다윗의 시인데, 1절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가 신앙을 잘할 때,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전신갑주를 취하고 담대하게 이제 우리가 정복해가고 점령해가고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생각도 점령하고 세 가지 점령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육신적이라는 생각, 부담스럽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점령하면 우리 마음에 이 세 가지를 넘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마음에 피하고 물러나는 마음에서 그 마음 하나 딱 점령해 나가면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일도 껍질에 쌓여있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더욱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게 씨앗들입니다. 생명을 전파하는 그 씨앗들은 여러분 때로 동물이 먹어도 그 씨앗은 소화가 되지 않도록 해놨고 새가 그걸 먹어도 또 소화가 안 되도록 해놓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동물들에 의해 새에 의해서 이 종자를 더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산삼도 마찬가지죠. 새가 인삼 열매를 먹고는 멀리 산에 가서 똥을 싸면 거기에서 발아되어서 산삼이 나온다고 하죠, 보면은. 자, 그렇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먹는 경우가 있죠. 뭐,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든지, 뭐, 호두를 먹는다든지, 단단한 껍질 속에 그 씨앗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많은 씨앗들을 부담스럽다는 그 껍질에 쌓여 있고 또 안 되겠다는 그 껍질에 쌓여 있게 만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씨앗을 그냥 다 흘려버리지만은 여러분 그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여러분 아름드리 소나무도 그 솔방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 씨앗의 하나가 발아되어서 세월이 지나서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되어지고 잣나무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잣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잣으로 죽도 끓여 먹고 또 뭐 요리할 때도 쓰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여러분 잣의 씨앗은 굉장히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해바라기 씨앗을 까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보면은 어디 가든지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일삼아서 그 해바라기 씨앗을 까먹는데, 근데 이 잣은 그냥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 있어서. 근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면 잣나무가 되어져서 큰 아름드리 잣나무가 되어져서 그게 집을 짓는데도 또 배를 만드는데도 여러 제목으로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은 또 안 되겠다 싶어 보이면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축복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아 그거 부담스러운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아니 저 안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들어있고 큰 은혜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네요. 지금 시작할 때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은 그게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너무너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인드 교육으로 전 세계를 이 마인드 교육을 전파해서 전 세계 대통령들, 장관들, 전 세계 교육자들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마인드 교육인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마인드 교육을 시작할 때는 이건 정말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부담스러운 거고 못 먹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특히 그냥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마인드 교육을 할 때는 뭐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도, 시작할 땐 부담스러워도 그냥 해왔는데, 한 사이버 대학교에 마인드 강연을 교양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그걸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마인드 교육으로. 정말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있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걸 받고 보면 그 안에 너무너무 큰 축복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번에 리더스 컨퍼런스를 하는데도 마인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라고 하다가 자기 개발하는 부분에 관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걸 사용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개발하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언어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쪽인데,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사고의 전환이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 하나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큰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야, 생각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수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940년대, 50년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7세밖에 안 됐을 때는 젊어서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었습니다. 즉 20대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20대에 성공 못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그냥 1940년대 기준으로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학교 다닐 때 뭐 내가 공부를 못해서, 학교 다닐 때 뭐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아니요, 인생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는데 사고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에 배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인생을 얼마든지 사고만 하나 바꿔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그 강연이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강연을 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미 강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준비하고 해야 될 게, 그냥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뭐 쓰기만 하면 되고 다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마인드 강연을 그때는 참 부담스러웠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총장들의 마음도 다 얻을 수 있고, 또 교육계, 또 청소년부의 교육부의 고위 간부들 다 얻을 수 있고, 대통령을 만나도 또 장관을 만나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고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저는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또 말하는 것을 뭐 나가서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마인드 교육 때문에 야, 뭐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도 또 해외 가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어도 어떻게 쓰든지 기회를 얻어서 이 마인드가 좀 더 이야기하면 저분들 마음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 마인드를 펼쳐나가면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정말 마인드 교육을 하라는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축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점령해가고 정복해가는 이런 너무너무 복된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열려있고 교회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시험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시험이 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와 멀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복음의 대적이 되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압살롬을 보면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됐느냐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실은 압살롬이 불행하게 된 것이 어느 날 그 마음에 오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에 압살롬의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았는데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있는데 암논이 억지로 누이 동생을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죠 보면은 그러고 내쫓아 버렸는데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서 암논 그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마음에 막 오름에 사로잡혀 결국은 암논을 향하여서 복수를 하게 되어지죠. 암논을 죽이고 결국은 그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다윗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압살롬이 범죄하게 된 것이 그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 오름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여러분 이 오름이 버려지려면은 이 오름은 그냥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름이 한번 자리를 잡은 사람의 마음에 가보면 가인의 마음도 그랬고 그가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거절해도 그 마음에 오름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아벨을 죽이죠. 그럼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그 마음에 오름이 빠져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압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압도 압살롬을 죽였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자 이렇게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오름은 그 오름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에서 오름이 버려지지 않고 있는 걸 보는데 그만큼 그 마음에 오름이 하나 자리를 잡으면은 그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면은 여러분 오름이 버려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정확하게 판결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름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면은 그 오름이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스크린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 혼자 앉아서 말씀 듣는 분, 또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분,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는데 형제자매님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에어컨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에어컨을 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앞쪽만 켜놓고 뒤쪽은 안 켜놨더라고. 그러지 말고 전체 예배당을 다 에어컨을 다 켜라.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장마철에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이제 곰팡이가 필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이 큰 대예배당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곰팡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도 보호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배당에 에어컨을 이럴 때 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을 절반에 다 켜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의 의자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조하게 에어컨을 틀어서 건조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딱 건조하게 해서 문 딱 닫아 놓으면은 뭐 곰팡이가 필 그런 기회를 못 얻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 얼음이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 인생 전부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음이 자리를 잡는 것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얼음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실수도 하게 하고 또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은 그 허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범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린다면은 그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진다면은 오히려 그게 큰 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단도 그걸 압니다.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어떤 범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허물 자체에 빠지게 만들고 그 실수 자체에 그 범죄 자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과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그대로 둔 것은 우리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그대로 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연약함 속에 빠뜨린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실수나 허물이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는 거고 사단은 어떻게 그 마음에 작용하도록 만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연약함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자기 연약함 속에 빠지면은 신앙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말이죠. 사역도 그렇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을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연약함 속에 빠져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어떤 전도사가 진화론 이론에 빠져가지고 막 마음이 혼돈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자를 받아가 저한테 보여주길래 제가 그 사역자하고 이제 카톡으로 연결해서 교제를 좀 해줬습니다. 뭐 누가 저한테 교제해주라고 부탁한 건 아니었지만은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 진화론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서점에 뭐 그런 과학 잡지 쪽을 안 봐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전문 과학 잡지가 있었습니다. 과학 동화라는 것도 있었고 사이언스라는 것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냥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출판됐는데 제가 그걸 창간호부터 매달 그걸 정기 구독하면서까지 제가 그 부분에 좀 파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좀 빠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이 안 믿어진다 하고 여러분 전도사가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잘 안 믿어진다 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앞으로 신앙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논리에 빠지게 되면 유튜브가 무서운 게 한쪽 논리만 전개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반대편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니까 그게 빠질 수 있고 뭐 별별 생각에 다 빠질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 평행론에 빠져가지고 지구가 평평하대요 보면은 뭐 별별 이론들이 다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저도 한번 빠져서 심취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화론이 성경적으로 뭐가 틀렸느냐로 제가 교제를 해준 게 아니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뭐가 틀렸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사실 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거는 전문 논문지였지 일반 사람들에게 뭐 요즘처럼 서점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신앙을 흔들어 놓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과학에서 진화했다고 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증거를 찾아서 논리를 펴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동시대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년 뒤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7년 뒤에 멘델이 식물의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과학에서 멘델의 그 식물의 잡종에 관한 연구는 유전학으로 발전했고 유전공학으로 발전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다윈의 진화론은 그냥 진화론 하나의 주장 의견으로 그쳐버리고 과학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걸 그걸 뭐 유튜브 몇 개 보고 그게 뭐 맞느냐 옳으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과학의 초기 단계 연금술사들이 있었는데 이 연금술사들은 여러 가지 그 광물질을 합금해서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합금하다 보니까 금빛도 나고 금과 똑같이 모양이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금인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했죠. 그 인생을 바치고 전재산을 바쳐서 연구를 했지만은 실패했죠. 차라리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광부가 옳았습니다. 금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광에서 금을 캐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연금술사들이 볼 때는 금강에서 금을 캐는 광부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대단한 과학자처럼 여기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했고 금강에서 금을 캐는 광부가 옳았습니다. 보면은 과학이 더 발전하고 보니까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다 풀어주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자 마음에서 전도사라는 사람이 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이제 어리석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교제를 해줬습니다. 네가 만약 이 일을 계기로 야, 내가 내 판단으로 봤을 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이론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야, 더 듣고 보니까 이게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네가 자책 속에 빠지기보다는 이 일을 계기로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판단 믿으면 안 되고 내 생각 믿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에 선을 그으면 넌 박 목사님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박옥수 목사님이 여러분 군대 기술 하사관 떨어진 것이지만은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생각 없는 사람은 에이 그냥 뭐 재수 없이 떨어졌구나 뭐 이하고 말 텐데 목사님은 그 일을 계기로 야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너도 이 일을 계기로 네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네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선을 끊는다면 평생에 네 마음에 기억하면서 마음에 선을 끌 수 있다면 이 일은 너에게 참 복이 되어질 거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허물이 드러나도 어떤 범죄를 해도 그 죄와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를 그 허물 속에 연약함 속에 빠져있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를 신뢰하지 마라. 네 생각 믿지 말고 네 판단 믿지 마라. 여러분 결국 불행해진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오름이 왜 벌어지지 않고 그 오름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 오름은 자기를 신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옳은 부분에 하나 풀어준다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그건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거는 끝없이 사단이 그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 때문에 풀어줘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 앞자리에 의자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시다. 의자 그냥 딱 하나 의자 하나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 곰팡이를 닦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곰팡이가 하나 피어 곰팡이를 닦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이게 맞춰져 있구나. 그러면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곰팡이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그 조건을 없애줘야지 곰팡이 피어있는 거 하나 닦아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은 늘 사용을 하고 에어컨을 틀고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 환경을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질 않죠. 보면은 또 유일하게 우리 예배당에 곰팡이가 피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통로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카펫이 시커멓게 왜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지? 청소를 해도 닦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다른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그 신발에 습기가 묻어있고 이 카펫을 밟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은 이 카펫에는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 거죠. 보면은 관리를 잘못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 핀 거 닦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없애줘야 되는 것처럼 오름 하나 생기면 그 오름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고 저 인생이 전부가 불행해지겠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도록 범죄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름을 제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내어버려 두시는데 문제는 사단은 그 연약함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빠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스스로 신앙을 자포자기하게 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내가 무슨 신앙을 하겠나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단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특히 이제 범죄한 사람들에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에 선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선이 무너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을 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불법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을 잘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때는 저까지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 여기서 유턴하면은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이 될 때마다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유턴해도 이거 뭐 차도 이제 안 오고 유턴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만은 참아야 하느니라. 왜? 이게 운전이라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이 편한 맛을 보면은 계속해서 불법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불법을 하다 보면은 안전할 때만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데도 불법을 할 버릇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버릇을 기르면 안 되고 습관을 기르면 안 되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선을 가지고 법규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과 범죄를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제하게 하려고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는데, 마음이 선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선이 무너진 사역자들은 이제 범죄를 해도 그 마음의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범죄를 해도 마음의 선이 무너진 사람은 그걸 죄로 안 여깁니다. 마음의 선이 있을 때 죄로 여기지, 마음의 선이 무너져버리면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통법규에 대한 마음의 선하고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선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어떤 자매 남편이 월드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월드캠프 장소에 왔는데, 아 그래 오늘 어떻게 잘 오셨냐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오는 동안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고 자기가 공항에서 이 캠프장까지 오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네요. 뭐 때문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사가 너무 험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외국에 있는 손님을 모시고 올 때 그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얌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생명을 위협을 느꼈다 하길래 제가, 자기 나라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오는데 생명 위협을 느꼈다 하냐, 좀 과장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외 가서 현지인이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정말 제가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왕복 2차선인데 추월 차선이 없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이제 팍 차선으로 넘어가서 추월을 하네. 저희 이제 맞은편에 차가 막 오는데 그 직전까지 가서 쫙 하고 들어가는데 와, 제가 막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은 카리브해를 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느라고. 한번 그때 시간이 나와서 바닷가 한번 구경 중에 가는데, 야, 카리브해가 어떻게 생겼냐, 참 한번 바닷가에 가니까 좋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야, 바닷가까지 가겠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막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제가 그 독일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뭐 그냥 평소에 그냥 운전하듯이 뭐 이렇게 추월하는 거지 하고 갈 텐데, 우리가 느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독일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운전하는 걸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하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선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삶 속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심지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저렇게 살지 않는데 싶은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게 마음의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면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약함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의 선이 무너져서 그냥 육신적으로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정욕대로 살면서도 마음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었을 때 그런 두 가지 케이스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주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옵션으로, 신앙의 옵션 장착되어지면 여러분 실수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범죄했을 때, 악을 저질렀을 때 다윗과 같이 귀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3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이 시편 36편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이 시편 36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큰 범죄도 해봤고 뭐 큰 역사도 있었지만은 우리 안에 바사엘은 큰 범죄도 했었는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정복하는 삶을 살고, 주변에 아람을 정복하고 암논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아말렉을 정복하면 다 정복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에 바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나면, 매나 독수리나 이 맹조류가 나타나면 닭은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는 거예요. 낚아채 가지 못하도록, 잡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는데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어떤 악을 저질러도, 어떤 범죄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트릴 만큼 큰 죄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악을 저질러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 아래 오면 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를 대적하고 떠났던 사역자들이 돌아와서 목사님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교회에 참 기쁨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사역자는 교회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죠. 보면은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술에 취해 가지고 막 구원받기 전에도 술 좋아했는데 교회 떠나니까 역시 또 술에 빠지더라고. 그래 막 술 취해가지고 저는 목사님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범죄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그걸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고. 이런 돌아온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앞에서 그래 뭐 힘있게 일해라, 그래 복음 위해서 살아라 뭐 그렇게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석에 있을 때도 참 좋다, 그 사역자 떠나서 나한테 욕했는데 돌아와서 복음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다시 또 복음일 하고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그 다음 그 마음에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거기서 얻은 탈취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믿음으로 산 그걸 보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마음의 보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2편을 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시편 52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52편은 잘 많이 안 봤을 거고 51편은 많이 보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저를 책망을 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편 52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시편 52편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에기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이런 시편 52편은 도에기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하고 이 아히멜렉을 고자질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편 51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니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사무엘 하에 나오는 11장에서 범죄하고 12장에서 나단이 저를 책망하는데 시편 52편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겠냐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시편 52편이 앞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 배치해 놓은 것은 이건 영적인 어떤 의미를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시편 52편에 와서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1절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악을 저질러도 내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도 내 허물이 드러났을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악을 저질렀을 때도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고 중요한 것은 항상 있는데 중요한 것은 8절에서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연약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큰 악을 저질렀을 때 그가 의지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또 다른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9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차였을 거라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나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악은 아 이건 나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의 오름이 자리를 잡고 그 오름이 우리 인생 전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요압처럼 압살롬처럼 대적이 되게 만드니까 오히려 내게 이런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다시 또 주의 일에 쓰임 받게 하려고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제 여러분 연약함 속에 빠져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마음의 선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죄악을 용납하고 죄악된 삶을 살도록 만들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야,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단에게 이끌려 갔던고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좀 다 나타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다음에 여러분 기회에 시편을 읽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면 거기다 줄을 쳐놓고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시편 89편을 보면은 다는 못 찾지만은 제가 조금만 찾겠습니다. 89편 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허물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다시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힘있게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한 부분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모든 신보다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어떤 허물도 내 어떤 육신적인 것도 내 어떤 죄악된 것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고 다시 신앙을 하고 다시 주의 일을 하고 다시 주를 섬기고 다시 교회와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는데 주의 인자심을 꼭 사람의 인자함처럼 여기니까 자기 연약함 속에 빠져서 그냥 육신적인 대로 살고 그냥 육을 용납하고 죄악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바로 그 주의 인자하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빠져있고 육신 속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의 인자하심은 이미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 모든 걸 다 덮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앞에 나오길 바라고, 야, 너 지난 날에 네 그렇게 죄악된 삶, 육신적인 삶 너 신뢰하지 말고, 너를 신뢰하는 동안 네 마음의 오름이 자리를 잡고 너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는데, 이제 주의 인자하심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고 그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특별히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윗도 허물이 있고 또 큰 범죄도 저지르고 얼마든지 악을 저질러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자였지만은 그런 다윗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줬던 것이 주의 인자하심인 걸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 주의 인자하심이 자리를 잡아서 내 허물은 내 연약함은 내 실수는 내 죄악은 나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내어버려 두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또 발을 내딛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다시 또 힘있게 주를 섬기고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있는 사람, 정말 그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온 결과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 연약함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는데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인자심보다는 그 오름 속에 빠져서 불행한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 주의 인자심을 노래하며 그 주의 인자심을 그 인생의 보배로 삼으며 주님 앞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정복하고 점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